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 동부 바흐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크라마토르스크 마을을 두 차례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건물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앞서 지난 1일에도 크라마토르스크에 이스칸데르 K 전술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거용 건물 8동이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동부전선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징집병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우리 방어망을 뚫으려 한다며 이는 도네츠크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은 이날 워싱턴 DC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향후 6개월간의 전장 상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진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동시 가입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어제 스톡홀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마린 총리는 스웨덴이 교실에서 문제아처럼 보이는 지금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면서 그런 상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지난해 스웨덴, 핀란드, 터키가 체결한 나토 가입 관련 3자 협정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여정에 함께 착수했고 나토 회원이 되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터키 정부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 문제를 스웨덴과 분리해 다룰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미 의회 일부 상원 의원들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않으면 터키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30개 회원국 중 헝가리와 터키의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터키가 어제 미국과 스웨덴 등 서방국 대사들을 초치해 터키 주재 외교 공관을 일시 폐쇄한 결정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날 미국,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이상 9개국 나라를 초치해 이같이 항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터키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들 9개국은 최근 터키 내에서 반서방 움직임이 일면서 외국 공관이나 외국인 여행자 등을 상대로 한 공격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공관을 임시 폐쇄하거나 여행자 보안 경계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술레이만 소일루 터키 내무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당국 대사관들이 터키를 상대로 새로운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터키 외무부 소식통은 서방국들의 동시 행동은 비례적이고 상식적 접근법이 아니라면서 터키 조직, 테러 조직들의 은밀한 의제를 도와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터키 내 모든 외교 공간의 안전은 국제 협약에 따라 보장되며 동맹국들은 터키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동중국해 분쟁 등 양국 간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 부장은 이날 하야시 외무상에게 일본 내 우익 세력들이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친 부장은 또 일본이 중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식을 견지하고 약속을 준수하며 역사 문제와 타이완 문제 등 주요 사안에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친 부장은 올해가 중일 평화수호조약 체결 45주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가 조약의 정신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서로에게 위협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라는 중요한 정치적 합의를 지킬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관계가 많은 도전과 우려에 직면해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극도로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 동중국해 섬 주변에서의 중국의 활동과 점점 더 적극적인 일본 인근에서의 군사활동을 포함한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 장관들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 경제와 외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한연합훈련 비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한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한 북한 외무상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확장 억제 공약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3일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 경제와 외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거듭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이라며 3일 열리는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여러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에 내일 두 장관으로부터 양자회동과 관련한 내용을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한국은 조약 동맹국이고 많은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ou'll have an opportunity to hear directly from both of them in the context of that bilateral engagement.
이어 북한도 논의 주제 중 하나지만 우리의 관계는 다면적이라며 경제와 외교적 측면과 인적 교류에서의 정치적 측면 그리고 지역은 물론 세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과 양자적으로 추구하는 여러 우선순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라면서 우리는 여러 다자와 국제 환경에서 협력하고 있고 내일 토니 블링컨 장관과 한국 외교장관의 회담은 이 모든 것을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달 1일에서 4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며 3일엔 워싱턴에서 블링컨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 장관의 방미는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달로 예정된 중국 방문에서 중국 내 북한 해커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답 대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과의 모든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논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Well, let me say as a general matter that in every senior level engagement, every significant senior level engagement, we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영내 우리의 동맹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중국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계 각국, 특히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모든 나라, 특별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서명한 나라들이 명문화된 제재를 완전히 준수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항상 그렇지 않았고 러시아도 그렇지 않았다며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Our message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to thos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at themselves.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다른 나라도 있다며 다시 말하지만 세계 각국이 북한의 책임을 묻고 미국과 조약 동맹 더 넓은 영내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가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건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최근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미국의 핵포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이 도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 specific response to that beyond to reiterate what is
이어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에 취한 정책 검토의 결과였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가 북한과 마주 앉을 의향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화에 관여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고 프라이스 데비니는 지적했습니다.
But time and again, the DPRK has indicated to us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tentimes in no uncertain terms.
프라이스 데비니는 따라서 우리는 가만히 있기보단 양자는 물론 삼자 방식으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영내 동맹과 계속 협의하고 매우 긴밀히 조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맺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한 도전이라는 점, 결국엔 집단적으로 직면해야 할 도전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한연합훈련 비난에 대해 과거와 같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한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영내 협력국과의 연합훈련이 일종의 도발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NSC 대변인은 2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런 훈련들은 과거의 연습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통상적인 훈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SC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대화 차단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양국과 영내의 모든 우려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같은 외교가 양국과 영내 모두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북한 대표단과 만날 의향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동시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달 치러질 예정인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가 확대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등에 대해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로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고 말해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한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한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동맹국들과 계속 훈련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우리는 확장 억제 공약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에 관한 한 우리는 매우 진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and we're very serious about that when it comes to the ROK.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오스틴 장관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군사적 기도에 초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영내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계속 협력하고 훈련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병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이 스텔스 기법, 핵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 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이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 측은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B 전투기를, 한국 측에선 F-35A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지 하루 만에 실시됐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면서 앞으로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이 최근 대규모 전략 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과시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서해를 훈련 장소로 택한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공중연합훈련을 통해 강력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2일 VOA에 이번 훈련은 미국 정부가 5세대 전투기 등 견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한국을 안심시키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B-1B 랜서 전략폭격기와 F-22,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강력하고 시의적절하게 상기시켰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약속한 대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무기와 병력 전개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오스틴 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며 앞으로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아울러 이번 대규모 미한 공중연합훈련은 오스틴 장관의 방문 이전에 계획됐다며 이는 미한 군 고위급이 연합 역량을 조율하고 훈련하기 위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동맹이 요청하는 대로 동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 Yoon has been asking the U.S. to have U.S. strategic systems.
베넷 연구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따라서 이번에 B-1B가 그 일환으로 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이번 훈련에 전략 자산을 대거 동원하며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런 자산을 계속 한반도에 보낼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했다는 겁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확장 억제 핵심은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imperative that the combined forces sustain a high level of readiness.
맥셀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합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이 이런 훈련을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국과 한국이 B-1B가 출동한 올해 첫 공중연합훈련 장소로 동해가 아닌 서해를 택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전략자산이 전개된 훈련은 주로 동해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 문제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라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해 훈련은 중국의 동맹인 북한이 한국과 한반도와 인근에 미군의 위협을 가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역에서 미한 양국이 훈련하고 작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2017년 중국이 이런 점을 인지하고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움직였다며 미국이 중국에 이런 교훈을 다시 상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확실하게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게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와 안보 존재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도 이번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먼저 미한 동맹이 서해 상공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공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또한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이 한국 영공과 인접한 국제 영공에서 작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영내 다른 국가, 특히 중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외교적 관여가 평화와 비핵화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영내 국가들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돕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렌시아 소토니뉴 유엔 부대변인은 2일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정면 대결을 위협한 북한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토니뉴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의 비난 담화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관여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관여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밝힌 대로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달 치러질 예정인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가 확대된 연합 야외 기동훈련 등에 대해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토니뉴 부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의 전날 면담 결과와 관련해 양측이 한반도 상황을 포함한 영내 정세와 유엔과 한국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그곳의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영내 국가들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가 그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그 지역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신냉전 구도라는 국제정세 인식을 부각시킨 이후 북한이 이를 대외 정책에서 보다 적극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냉전 구도에 대한 중국과의 기본적인 입장차 등 북한의 외교 전략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맞는 대외사업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록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경에 처한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을 비난하면서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후, 즉 참호에 서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지난해 중러와의 밀착을 활용해 미국, 한국과의 대결 외교를 폈습니다. 그런 북한이 올 들어 신냉전 구도를 외교 전략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의 방한 행보에 대해 신냉전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EU가 결정한 9번째 대러시아 제재와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움직임 등을 비난하는 기사를 관영 매체에 실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스로 신냉전 체제로 규정한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한국이 단순하게 전통적으로 한미일 연대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나토 쪽하고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동전선이 펴지는데 이제 그런 구도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 대응하는 이제 일종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부각시키는 의도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벗고 대북제재를 돌파할 수 있는 우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북핵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앞세워 대북제재의 돌파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 편들기가 과도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한테 제일 절박한 게 제재 구도를 깨는 건데 이 제재 구도를 깨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확실하게 신실을 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국과 경쟁적으로 북한의 라이프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러시아를 꽉 잡은 거죠.
천 전 수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강대국의 약소국 침공 반대라는 북한의 기본 외교 노선의 정면으로 위배된 사태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를 이토록 두둔하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신냉전 체제를 전제로 한 외교 전략이 뜻대로 먹힐지 여부에 대해선 변수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신냉전 구도라는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한일과 대립하는 지형으로 설정된 북중러 진영의 핵심 국가인 중국이 정작 신냉전 구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비록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과도한 대결을 원치 않고 있고 한반도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신냉전을 부인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신냉전으로 끌고 가려고 한 미국의 그런 의도에 반대한다. 진영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신냉전으로 갈 생각이 없다 하는데 북한이 계속 신냉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뒤 중국의 대미 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달 초로 예정된 미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미중 간 대립을 완화하고 협력 공간을 모색하는 회담이 될 경우 최근 북한을 두둔하기만 했던 중국의 대북 정책도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박병광 박사는 동북아에서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바라는 북한으로선 미중 간 대립이 어느 정도 격화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그러나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과도한 대립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양국이 가드레일, 즉 경쟁의 안전대를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중 대립 구도가 격화되어야지만 사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중 대립 구도가 지속되기를 더 바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곧 있게 될 미중 외무장관 회담을 북한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 박사는 또 미한이 최근 전략 자산인 스텔스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 훈련을 이례적으로 한국 서해상에서 실시한 데 대해 한반도 위기 고조를 막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에 나서라는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랜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장려하고 지지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때문에라도 한국 방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찬반 논쟁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밴도 연구원께서는 최근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Well, this is a long-term issue, but I was recently struck by a webinar in which former Congressman Steve Chabot, who lost last November, but is a long-time conservative member, suggested the U.S.
보수 성향의 스티브 샤벗 전 의원이 최근 웨비나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해서 놀랐습니다. 그분이 핵무장론을 강력히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쓰나미와 같은 큰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북한의 핵 보유와 도전들을 생각할 때 현 상태를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께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d frame it differently than let South Korea. It would be a decision they would take as a sovereign nation, but Washington wouldn't be in favor of it. And indeed,
우선 용인이라는 단어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스스로 내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결정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그의 전임자들은 핵무기 보유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마도 여러 번 실언을 했고 뒤이어 그 자신과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또 얼마 뒤 한국 통일, 국방, 외교 장관들이 모두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하고 그것이 한국의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밴도 연구원님,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안전보장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도 하셨는데요.
Anyone looking at Ukraine has to recognize that nuclear weapons matter. I think the U.S. and NATO have responded rather differently because Russia is a nuclear armed power.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핵무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러시아가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다르게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가 핵무장을 한 것입니다. 인도 의회에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미국이 거론됩니다. 그들은 미국을 공격할 계획은 없지만 미국이 자신들을 강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핵이 없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북한의 계속된 핵 개발입니다. 김정은은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죠. 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감안하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밴도 연구원 말대로 핵무기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is three parts. It's not only the nuclear umbrella, it's also conventional forces and missile defense. So the U.S. has tried to maintain.
미국의 확장 억제 보증은 세 부분으로 핵우산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가 포함됩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 요소로 실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역량이 증진됨에 따라 미국도 억지력을 갱신해야 한다는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총 44기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 북한이 다탄두 ICBM 등을 계속 만들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압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64기로 늘리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에도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벤도 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North Korea was not attacked for all the decades it didn't have nuclear weapons, so that's clearly not U.S. policy to attack North Korea except in response to North Korea.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수십 년 동안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외에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전쟁 계획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소위 적대시 정책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애초에 만들지 않고 또 포기하기로 한 8개의 국제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벤도 연구원님, 미국의 일부 정책 이방가들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견해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Well, I think the ultimate question here is what is a president prepared to risk? You know, the old standard is you prepared to risk Los Angeles for Seoul.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은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 사상자 외에 민간인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북한도 긴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예방적 전쟁을 고려했습니다. 우리가 자서전과 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고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악한 정권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랜드 연구소와 아산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 2030년까지 다탄두, 재진입체, 핵탄두 등 수백 개의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미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북한이 미국 도시 3곳이나 4곳을 타격할 가능성이 3분의 1이라고 말한다면 대통령은 북한과 심지어 재래식 전쟁이라도 불사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북한은 미국에 의해 정권 교체 당하기 싫다며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말하겠죠.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전쟁에서 과연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까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클링나 연구원님,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이 있다고 상정할 때 미국이 한국을 기꺼이 방어할까요?
I think so. I think we have to look at the scenarios. You know, the decision when a U.S. president would be forced to decide whether to risk a city.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로스앤젤레스에 핵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상정해 봅시다. 미국의 대답은 아니, 방위 조약 파기 안 한다입니다. 사상자가 적은 소규모 충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것도 없이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더 큰 충돌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이외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20만 명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9.11 테러 공격, 진주만 공격, 한국전쟁 전체를 통틀어 발생한 사상자들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상관없다, 20만 명의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해도 도망가자고 하겠습니까? 미국 국민들과 미국 의회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벤도 연구원님,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결국 용인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기를 가지게 된 것처럼요.
I think that's a highly likely possibility. Obviously, it would be an extraordinary challenge for U.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re are lots of reasons to be very uncomfortable.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것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미국 정부의 누구도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크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믿지 않습니다. 인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적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인도는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미국에게 매우 중요했고 인도는 핵무기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계속 제재하고 비판하고 상대하지 않거나 이들 국가들과 합의를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 된 지도 70년이 됐고 미국이 신뢰하는 나라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 북한뿐 아니라 아마도 중국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장려하고 지지하지 않겠죠.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한국과 동맹을 깨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중단을 강요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미국이 취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한국이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Well, I think we have to look at a number of things. So if South Korea either violated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r announced it was withdrawing.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고 탈퇴하겠다고 하면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 자동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분열 물질 공급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한국 전력의 30%가 끊길 것입니다. 한국이 핵실험에 나서면 미국은 글렌 수정안을 자동적으로 발동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모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 핵무장이 미한 동맹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Certainly put a strain on it. I think if China went to the UN Security Council and sought sanctions, I think the US would likely veto it. And certainly, there would
확실히 동맹 관계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중국이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면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결국 모든 제재를 무효화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물질 공급에 나설까요? 한국은 미국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동맹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밖에 핵무장 옹호론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벤도 연구원님은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지하십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의 준비 단계가 될까요?
Well, my reaction is a country that has 50 times the GDP and twice the population of its northern antagonist should be able to defend itself. I mean, the U.S. is functionally bankrupt. We have
북쪽의 적대국보다 GDP는 50배, 인구는 2배인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기능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진 빚은 GDP의 100%로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비율이 106%였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등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고려하면 미국은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와 대결할 것인가, 중동에 머무를 것인가. 70년, 80년 된 미국의 동맹은 지상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옹호합니다. 한국의 핵무장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연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할 능력이 있다면 다른 능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의 말이 맞습니다. 핵무장에는 많은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대가를 추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원자력 공급국 그룹에 인도 수용을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미국 정책 이반가라면 한국의 핵무장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내다보면 세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비확산 전문가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핵확산을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것이 차선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는 토론의 기저에 있는 생각입니다.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해법일까요?
It is one answer. I'm not sure it's the best answer. My reaction is we need to debate this. Because I think the issue is not so much today, it's 10 years from now.
최선의 해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해법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해야 합니다. 10년 뒤에 북한은 ICBM과 다탄두, 재진입체, 핵탄두 등 핵무기 수백 개를 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갖췄을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북한을 어떻게 막을지,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상황에 대응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I agree. I don't think it's the right answer. Whether it is in the future is something I think we don't need to jump into South Korea going nuclear or putting U.S. weapons nuclear.
적절한 해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 상황까지 상정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물밑에서 양자 협의를 통해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930년대 고립주의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최선은 한국에 확신을 주고 북한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지난 70년간 지속된 미국의 확실한 공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과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최근 서울 유엔 사무소장의 VOA 인터뷰 내용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지명 등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한국에 망명한 전직 북한 외교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정직한 논의를 하고 싶다면 국제인권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한국 국회 태영호 의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지도부가 최근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특히 북한 외무성이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VOA와 인터뷰한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을 비난하고 사무소 폐쇄를 주장한 것도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지금 그 VOA 보도 앞으로 기조를 더 촉각을 세우고 볼 겁니다. VOA 한국말 방송에 대한 거는 북한이 제가 있을 때도 방송하자마자 그걸 기계로 바로 출력해서 한국말이니까 번역이 필요 없잖아요. 바로 출력해서 외무성 내 모든 간부들에게 해라 문건으로 돌립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그때 묶어서 김정은한테 팩스로 계속 올라가고.
태 의원은 VOA가 독립적인 편집권이 있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희난 소장과의 인터뷰도 새해를 맞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보도는 미국 정부의 기조와 움직임을 잘 파악해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매우 민감하게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왜 VOA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면 VOA의 보도 기조와 정책 기조는 미국의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인권 수위의 강도를 높인다 BOA 보도가 그러면 북한 정부에서는 아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대북 기조를 인권 문제를 집중하구나 이렇게 VOA를 통해서 미 국무부의 정책 방향을 진단합니다. 북한은 그래도 왜 VOA가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런 소재를 썼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뭐 대한민국의 일반 통신이 보도하는 것에 몇 배로 VOA를 주시합니다. 북한.
북한 외무성은 앞서 조선인권연구협회 장철호 연구사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이 VOA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인권감시와 책임추궁방도 모색 등 사무소의 주요 사명을 떠벌렸다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무소는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강압채택된 인권결의의 산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실행도구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앞잡이 미국의 사무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전체 인민이 덕과 정으로 화목한 나라, 인권이 제도적이고 법률 실천적으로 훌륭히 보장하는 국가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소장은 지난달 VOA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가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이를 진전시킬 시민사회조차 없다면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임무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기록,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규명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히난 소장은 북한 외무성의 비난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게 없다며 인터뷰를 했고 그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가 북한에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고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0개국, 기권 11개 나라로 채택했습니다. 반대한 나라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6개국에 그쳤습니다. 강압 채택이란 북한 정권의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로브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일 VOA에 전체 유엔 인권 시스템의 목적은 인권을 국제적으로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위반 사항을 감시 기록 보고하고 책임 규명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도 인권조약 비준과 유엔 회의 참석을 통해 이 체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이 제도를 비난하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온 북한 고위관리들, 강제수용소 책임자들, 하급관리들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증언과 위성사진 등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비슷한 지적을 하면서 북한의 유엔 사무소 폐쇄 주장은 한국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는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게 얽혀 있으면 좀 적대적인 그런 운행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유엔인권사무소지만 북한만을 딱 그 조준한 북한만을 딱 이렇게 명중을 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존재하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까부셔라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북한 외무성이 3과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고 2015년엔 국제기구 국장을 지낸 리흥식을 인권 담당 대사로 임명해 외부의 인권 공세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무성이 인권에 대해 반박할 때 자주 인용하는 조선인권연구협회,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도 사실상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인권 담당 대사가 실제로 활동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을 방문했던 카타리나 데반디스 아길라 당시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방북 후 설명회에서 북한 외무성 인권담당 대사와 외무성 인권인도주의 과장 등을 평양에서 만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일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북한 기관별 임명록과 주요 인물 정보를 보면 외무성 내 인권담당 대사 직책이나 인권인도주의과는 없어 대외 홍보용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 1호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BOA에 이런 설명을 하면서 북한이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 전담팀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인권인도주의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뭐 인권대사라고 하는 것도 그걸 쓴 미국이나 이런 서방의 인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이 그냥 보통 때 하는 일은 그게 기본 메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무슨 인권 회의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입장 발표하고 외국에 나가서 뭐 유엔 같은 데서 인권 회의 한번 참가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 공세가 강화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외무성 안에 인권 대응 TF 상무조를 만들어서 거기 이름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데
고 전 부원장은 북한 지도부가 가장 아파하고 숨기고 싶은 인권에 대해 계속 국제적으로 환기하고 압박해야 북한도 경각심을 갖고 자이든 타이든 변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인권 문제를 지금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열어놓으면 북한은 아무래도 뭐 아이 정치범 수용소를 이걸 해체해서 다른 데 건설해야 되나 유엔이나 미국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것이 없다고 보여줘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내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류현우 전 대사 대리도 전임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을 회유해 장기적으로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건 너무 순진한 접근이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인권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BOA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유엔 외교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을 환기하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왔으며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게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s are complaining about it.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인권 기록에 대해 정직한 논의를 하고 싶다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국제 적십자 위원회, 인권 비정부 관련 기구들의 방북을 허용해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시리아 지역 410만 명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리아 주민 330만 명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바브 알하와는 터키와 북부 시리아 사이에 국경을 넘는 유일한 통로로 시리아 북서부에 대한 유엔의 지원 통로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매년 여러 통로를 통해 원조 제공을 재승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러시아는 한 개의 통로로 원조 제공을 줄였습니다. 이어 2022년 러시아는 이 권한을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한을 가했습니다. 올 1월 9일 유엔 안보리는 바브 알하와를 계속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국경을 초월한 인도적 지원 전달 수단에 대한 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In extending the cross-border mechanism, we have ensured that food, water, shelter, and other critical humanitarian.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국경 통과 절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식량과 물 등 중요한 인도주의적 물자가 시리아 국민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끔찍한 콜레라 발병에 직면한 국가에서 의료 장비와 약품 지원을 보장했으며 인도주의 담당 직원들이 영웅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같은 생명줄이 계속 작동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을 갱신하는 것이 결코 논쟁의 대상이 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우리가 해야 할 논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must show the Syrian people that we will continue to put their humanity first. That we will do everything.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우리가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금 북서쪽에서 북동쪽에 이르기까지 시리아의 14개 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요구가 급증했지만 시리아 국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국민들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우리는 아사드 정권이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